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현중일 주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레위기 시리즈의 두 번째에서 마지막 주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픽은 겉보기엔 어렵게 보입니다. 토픽은 불순종에 대한 처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솔직히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 즉 우리 삶의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지옥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재판관이 원수를 위해 죽고 그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저는 많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처리해야 할 악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노상 분노가 있을 때 총을 들고 6세 소년을 죽이는 자동차, 아니면 화가 나서 직장에 가서 무관 공동 직장에 총을 쏘는 사람들, 민간인,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하는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 아니면 살인하고 훔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증오, 속임수, 살인, 남용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자리가 없을 것이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길 잃은 영혼을 고문하는 것들은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호하고 악을 막고 선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 일부는 내가 죽인 적도 없고 납치한 적도 없고 포주가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 있는 신상설교를 재점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일들을 그 죄들이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견된다고 가르치십니다. 무고한 자를 살해하는 분노가 여기에서 발견되고 가족을 파괴하는 가늠이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 가장 무시무시한 살인자에게서 다루어져야 할 악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늘과 땅이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한 평화의 시대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룰 때 죄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레위기 26장의 어려운 구절에 도착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불순종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을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은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일곱 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은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하여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일곱 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 짐승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들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족들을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그럼 레위기 26장 40절로 점프해서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이 기꺼이 받으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는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가 있으면서 안식은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은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뭇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네,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길을 선택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보면 순종에 대한 보상도 있고 불순종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또는 보상과 처벌은 근동 성약에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함께 오는 모든 축복이나 보상에는 그와 유사한 축복을 완전히 반대하는 저주나 형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와 불임, 아니면 반대로 기근과 패배, 땅의 평화 반대로 가뭄과 빈약한 수확, 또 적의 승리, 의 반대로 어린이와 가축을 죽이는 동물, 풍부함의 반대로 전쟁, 역병과 배고픔, 또는 하나님의 임재의 반대로 유배된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뚜렷한 선택과 선택 의지를 받았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이분법을 그립니까? 이것에 대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브렛 목사님은 처음부터 레위기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규정된 내용은 보다 완전한 미래를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구하고 모든 창조물을 자신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 휴식은 예덴 동산의 개간, 하늘과 땅의 결합, 우리의 창조주와 그의 창조물은 평화의 시대에 함께 걷고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레위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읽는 모든 것은 약속된 현실을 미리 맛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예배의 장소인 장막은 태베나클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겹치고 통일이 되어 있는 회복된 창조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국의 약속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종류의 죽음, 기형, 고통, 눈물, 슬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삶,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생명의 나무 또는 지식의 나무를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고 열이 없으면 차갑고 생명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시편 14장을 보면 어리석은 의식적인 도덕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아닌 결론을 도달한다면 그의 존재를 반영하지 않은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방금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재앙을 가져오고 바다를 나누고 불의 기둥이 있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한 장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막에서 힘이 들었을 때 그들은 노예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고 사실 그들은 그것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신의 추가 지시를 받기 위해 몇 주 동안 산에 올라갔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금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을 매우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간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우리 앞에 두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억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와 저는 이번 주에 10습관을 약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는 결혼 7주년을 맞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저는 인내심, 사랑, 헌신을 성장했지만 저의 바지 사이즈도 성장했습니다. 저는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압니다. 당근 한 접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당근은 맛있습니다. 당근은 훌륭한 직감을 가지고 있고 배를 채울 수 있고 신선하고 영양 있고 에너지를 주고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근에는 많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는 도넛 모양의 나무가 있습니다. 도넛 모양의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반짝입니다. 설탕으로 커버돼서 맛있습니다. 그 특정 도넛에 베이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죄스러울 정도로 입에 즐거울 것입니다. 저는 도넛을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에너지도 떨어지고 왠지 허리도 아프고 살이 찌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당근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도넛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도넛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기가 더 쉽고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의 욕망은 내 행동을 가리키고 그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고의적으로 행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지 알 때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기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진리를 알고 생명나무와 내 방식의 나무를 보고 내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길을 선택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결과가 생기고 더 많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을 찾고 올바른 질문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면 예수님 안으로 찾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전통에서 자랐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시편 14절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렌 키에트 케이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속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진실을 찾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을 내려다보면 때때로는 우리는 답이 무엇인지 두려워합니다. 구약 성서의 지혜 문학의 일부는 전도서이며 교회 주의자들은 잠재적으로 두려운 결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깨어날 때, 실존적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 그게 다 무슨 뜻인지 하고 우리는 창조의 신비와 선의 기원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 애초에 묻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나는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집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면을 응시하면 시면도 너를 응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시면은 삶에 무의미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즐겁게 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러한 실존적 생각에 깨어날 때 무의미한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다시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나 시면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풍부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면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시면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것은 윤리적 논쟁이나 철학적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제공하는 것은 개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바로 자연 사랑에 있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노크하면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여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우리는 진리가 생각에 멈추지 않고 충만한 진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십자가의 능력을 조사할 때 우리는 시면이 아니라 창조물을 구속하고 우리가 다시 함께하기 위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만날 때 이 선하신 하나님과 마주하고 돌아서서 우리 자신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주는 자에게서 멀어지는 대가는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평화가 없고 혼란이 있고 사랑이 없고 증오가 있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최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고 갑니다. 그들은 부활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논쟁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페로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인간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은 부자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당신의 소유물을 팔고 나를 따르십시오. 이 남자는 재산은 많기 때문에 슬퍼하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해 그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의미 있는 곳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 실체에 동참하길 원하지 않고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우주의 재판사가 그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신이라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떠날 때 우리는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생명을 주는 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모든 죄의 생명을 주는 자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레위기 20장의 끝장에서 보면은 불순종 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연약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떨어져 있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경고 후에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자비를 보이십니다. 당신이 죄를 고백하고 집에 돌아오면 처리해야 할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불순종과 악의 진로와 형벌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현실을 당신을 억누르도록 초대할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그것을 참아내고 정말로 당신을 위해 패배시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속하고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그분이 하실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사랑스럽게 화해하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의 삶을 제외한 모든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오래된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종종 지옥은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힌놈 계곡 게헨나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거짓이 멜럭에게 아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삶에 얽매지 않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사파입니다. 예수님은 신학에서 게헨나를 지옥으로 11번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고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악하고 공격적이며 사악한 것은 성도 성벽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질병, 악은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창조물이 번성하는 위에서는 문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십시오.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기는 것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근육을 구부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안해서 우리를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질투는 그분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저는 요한이 우주의 창조자에게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심지어 우리 대부분이 7살에 암기한 유명한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레위기의 구절과 매우 유사하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를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가지가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의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이 경험하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과 아버지인 나누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기쁨이 완성되길 원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곳에서 하나님은 화나지 않게 하기 위해 포커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위기 26장에서 실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착할 때 그분은 죄를 돌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처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